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러시아 기업들이 달러와 파운드와 거래를 못하게 할수 있다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20일 경고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이날 영국 BBC 방송과의 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러시아의 계획은 규모 면에서 1945년 이후 유럽 내 최대 전쟁이 될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우크라이나 침공이 감행될 시 러시아에 부과될 제재가 이전에 알려진 것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이 러시아 기업들의 파운드와 달러를 이용한 거래를 중단시킬 수 있다면서 이러한 조치는 러시아에 매우 매우 강한 충격을 가할 것이라고 존슨 총리는 말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만나서 문제 해결 방안을 찾자고 19일 촉구했습니다. 미넨 안보 회의에 참석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푸틴 대통령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회동을 제안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넨에서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만났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평화적 해결을 위해 오직 외교적 경로만 계속 따를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회동 제안에 대해 러시아 측에서는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들은 언제든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친러시아 반군은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정부가 가능한 한 빨리 우크라이나를 떠나라고 19일 자국민들에게 요청했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군사적 분쟁이 어느 때든 가능하다라면서 독일 국민들은 즉각 우크라이나를 떠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독일 국민들을 보호할 능력이 제한된다라면서 제시간에 떠나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외교부도 이날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루간스크, 도네츠크에 머무는 자국민의 지체 없이 떠날 것을 공지했습니다. 프랑스 외교부는 또 우크라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자국민에게도 체류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출국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프랑스 외교부는 아울러 우크라이나로의 여행을 연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미국, 영국 등도 자국민에게 우크라이나를 떠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 전략핵군이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훈련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실은 이번 훈련에서 군이 극초음속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 등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 외에 알렉산더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도 상황실에서 훈련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전략핵군 연습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군사력을 증강하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훈련이 안전보장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측에 보내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 15만 명 이상이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 집결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언제든지 침공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주요 외교국 17개국 외무장관들은 러시아의 외교적 경로를 택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국제규범을 완전하게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셸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중국 신장 지역을 방문할 수 있다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19일 밝혔습니다. 왕이 부장은 이날 독일 미넨에서 이같이 밝히고, 하지만 중국이 무언가를 잘못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조사는 환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바첼레프 대표는 그간 인권 유린 문제가 제기된 중국 신장 지역 방문을 추진해 왔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 국제 인권 단체들은 중국이 신장 지역의 위구르인과 여타 소수 종족의 인권을 유린해 왔다고 비난해 왔습니다. 미국은 특히 이를 대량학살로 규정하고 몇몇 나라와 함께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을 주도한 바 있습니다. 중국 해군 항적이 자국 초계기에 레이저를 발사해 승조원들의 목숨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고 호주 국방부가 19일 비난했습니다. 호주 국방부는 지난 17일 P-8 초계기가 호주 북부 수역에서 비행 중에 기체에 누군가 레이저를 쏘는 것을 탐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레이저는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함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함정은 다른 함정과 함께 토레스 해협을 통과해 호주 동부 코럴시로 이동했습니다.
설원과 빙상 위의 축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렸습니다. 더 빨리, 더 정확하게, 그리고 최고의 기술을 자랑한 선수와 팀워크에 빛나는 메달이 돌아갔는데요. 전체 15개 종목 가운데 동계올림픽의 꽃으로도 불리는 피겨스케이팅은 모든 기량과 함께 아름다움도 다투는 경기고요. 음악에 맞춰서 얼음 위를 돌고 몸을 들어 올려서 또 몇 바퀴 회전하고 착지하는 동작에도 또 빠른 속도의 회전으로 마치 팽이를 돌린 듯한 느낌 속에 만들어내는 그 아름다운 자태가 또 탄성을 내게 합니다. 어느 피겨 선수는 유명한 영화 음악 위에서 또 다른 선수는 잘 알려진 팝송을 배경으로 또 어느 선수는 클래식 작곡가들의 연주 음악과 또 오페라 음악에 이 시대 최고의 피겨스케이팅 경연을 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 음악 여행 도성민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두 명의 피겨 선수, 러시아의 카밀라 발리에바와 일본의 쇼마 우노 선수가 선택한 모리스 조셉 라벨의 볼레로로 시작합니다. 프랑스 작곡가 모리스 라벨의 볼레로, 스위스 지휘자 에르네스트 앙세르메가 이끈 스위스 로망드 관현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이 볼레로라는 것은 원래 스페인 전통 무곡의 한 형식이죠. 작곡가 라벨의 볼레로는 또 수많은 클래식 작품 가운데 잘 알려진 곡 중에 하나인데요. 라벨이 원래 다른 나라의 문화, 특히 스페인 문화에 관심이 컸었는데 세헤라자드나 스페인 광식곡과 함께 이 볼레로도 그 스페인 문화를 좋아했던 취향을 담아낸 곡입니다. 1920년대 프랑스에서 아주 유명했던 한 발레리나가 공연 음악을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라벨은 술집 탁자 위에서 무용수가 혼자 박자를 맞추며 춤을 추고 그 춤 사위의 그 속도, 리듬이 또 주위 사람들도 일어나 춤을 추게 한다는 내용을 담아서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하고요. 거기에 스페인 춤곡을 대표하는 볼레로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 선수들의 아름다운 경연을 빛나게 했던 클래식 음악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주말 음악 여행, 고전 음악 클래식의 깊이와 향기에 빠져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일요일 밤과 월요일 새벽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차르트의 작품을 품은 베토벤의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 중에서 세자비 파파게노와 파미나의 이중창,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은 주제에 의한 루드비 반 베토벤이 첼로와 피아노 연주용으로 만든 7개 변주곡 E플랫 장조입니다. 이 변주곡이라는 것은 다른 작곡가의 어떤 음악 가운데 특정 부분을 주제로 잡고요. 작곡가의 상상을 더해서 변화를 주겠죠. 그래서 새로운 곡을 만들어내는 어떤 작곡의 한 기법인데요. 1700년대 음악가인 모차르트부터 베토벤을 거쳐서 브람스, 또 1800년대 후반에 태어나서 1900년대를 살다 간 오스트리아 작곡가 아놀드 쉔베르크에 이르기까지 작곡가들 사이에 그 음악적 소통을 하는 또 대화의 상징으로 이 변주곡이라는 형식이 이어졌었습니다. 첼로는 대만계 미국 첼리스트 요요마, 피아노는 폴란드 연주가 엠마누엘 엑스고요. 두 등장인물이 주고받는 이중창 아리아를 첼로와 피아노가 주고받는 하모니로 만들었습니다.
Thank you.
이탈리아의 바이올리니스트 피콜로 파가니니의 일생을 담은 영화가 있습니다. 독일 감독 버마질 로즈가 만들고 2013년에 개봉된 음악 영화 The Devil's Violinist,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입니다. 19세기 최고의 기교, 누구도 따라하기 힘든 최고 수준의 바이올린 연주자를 꼽혔던 파가니니의 이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라는 제목의 영화를 내놓은 이유는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경지로 바이올린을 다룰 수 있을까 하고 파가니니에 놀라고 열광했던 사람들의 반응을 아우를 수 있는 가장 명료한 수식어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린 파가니니가 아버지 앞에서 바이올린을 켜는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관객들이 꼬마 파가니니의 연주에 빠져들 무렵 얼굴을 강하게 돌아가게 한 아버지의 손찌검 소리가 납니다. 어느새 어른이 된 파가니니는 사람들 앞에서 바이올린을 켜고 있는데요. 난해하고 거친 이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소리가 탐탁지 않은 사람들 조롱을 합니다. 가난과 도박, 여자에 빠져있던 파가니니는 생계를 책임질 바이올린마저 판돈으로 걸 정도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르반이라는 남자가 찾아옵니다. 한 달 안에 밀라노 최고의 음악가로 만들어주겠다며 지금은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수족이 되어드릴 테니 다음 생에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달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파가니니는 우르바니의 말을 의심하면서도 손해 날 것이 없다는 생각에 별 생각 없이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우르바니는 공언대로 파가니니를 유럽 곳곳으로 순회 공연을 나서게 했고 가는 곳마다 환호받는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로 만들었습니다. 공연 성공은 곧 돈이 됩니다. 부자가 된 파가니니의 몸값은 더 올라가고 파가니니 공연을 유치해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영국에 사는 존 왓슨이라는 사람도 그 중 한 사람입니다. 거액의 계약금을 보내서 초청을 했지만 파가니니는 더 큰 돈을 요구합니다. 존 왓슨은 집을 담보로 돈을 마련해서 보냈지만 파산 직전에 있을 때야 존 왓슨 앞에 파가니니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신들린 듯한 연주를 하는 파가니니에 대한 소식은 악마에 쓰인 연주자라는 소문으로 바뀌고 런던 사람들이 강하게 파가니니 반대 시위를 벌이면서 파가니니는 호텔로 가지 못하고 존 왓슨 집에 머물게 됩니다. 공연 날입니다. 파가니니를 기다리다가 지친 사람들 사이로 움직이는 바이올린 소리가 들립니다.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입니다. 풀어헤친 긴 머리에 현란하게 움직이는 활, 현을 뜯으며 소리를 내는 연주에 어떤 이는 악마다라고 소리를 치고 또 어떤 이는 기절을 하고 공연은 그야말로 흥분의 도가니 대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존 왓슨의 딸 샬롯은 여전히 자유롭다 못해서 불성실하고 자신과 가족을 하인 취급하는 무례한 파가니니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식사도 하지 않고 잠만 자는 파가니니를 기다리면서 작은 목소리로 노래 연습을 하는데요. 잠이 깬 파가니니는 샬롯의 노래에 맞춰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샬롯이 더 큰 목소리로 자신 있게 노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면서 샬롯의 마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관객들의 환호가 끊이지 않았던 그 무대의 앙코르 곡으로 샬롯의 노래에 반주를 넣으며 샬롯을 가수로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돈이 목적인 우르바니는 둘의 사랑을 스캔들로 만들어버립니다. 파가니니의 명성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르바니는 돈을 챙겨 영국을 떠났습니다. 파가니니는 계속 샬롯을 기다리지만 성공한 가수가 된 샬롯은 다른 이와 결혼을 했고 하나이의 엄마가 됐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카프리스 5번, 9번, 24번, 바이올린 협주곡 1번과 2번, 파가니니의 대표곡들이 영화 속에 계속 이어집니다. 파가니니가 샬롯을 위해서 연주한 나 그대만 사랑해 내 사랑의 연주는 이 마지막 장면 휠체어에 앉아서 샬롯을 기다리는 파가니니의 마음을 대신하는 여운이 됩니다. 전재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 역에는 독일의 바이올리니스트 데이비드 가렛이 맡았습니다. 직접 파가니니를 연기하고 또 모든 연주곡을 소화하고 또 콘서트를 보는 듯한 그런 집중과 감동을 관객들에게 전사했습니다. 악마라는 소문과 재수 없는 프랑스 놈이라고 야유를 받던 파가니니가 그 모든 비난을 잠재워버린 술집에서의 연주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베네치아의 사육제라는 곡이었는데요. The Willis Collection의 앨범에서 골랐고요. 또 카프리스 24번, 에이단조, 작품번호 1-22, 요요마의 첼로와 패트리샤 젠더의 피아노로 들려드리겠습니다.
Thank you.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듣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방송이 매주 일요일 밤과 월요일 새벽에 보내드리는 주말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교향곡 41번 주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차르트가 남긴 많은 작품 가운데 완성도가 아주 뛰어나고 아름답고 웅장한 교향곡이라고 불립니다. 밝게 시작해서 뒤로 갈수록 웅장해지는 흐름인데 사실 주피터 교향곡은 모차르트가 경제적으로 제일 어렵고 부인이 아이를 데리고 떠났고 음악가로서도 외면당했을 때 만든 곡이어서 가장 비참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졌다는 감상도 따르는 곡입니다.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는 관악기와 현악기 아주 힘찬 합주로 시작을 하고요. 2악기 안단테 칸타빌레는 느리고 우아한 느낌으로 현악기의 연한 음색이 아주 특징입니다. 토마스 비찬 바트경이 지휘한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 전해드립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다음 시간에도 고전음악 클래식과 함께 세상으로의 여행 준비하겠습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